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공언해왔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새로운 대미 강경 노선 채택일 수 있다고 CNN 방송이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한의 새 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경제 개발을 통한 제재 완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주체 사상에 대한 전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잘 안다는 소식통의 이 같은 전망은 조만간 북한이 진전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등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시각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다려보기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이 밝혔다면서 이 같은 자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정국과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허세를 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했다는 업적을 과장해왔으며 조만간 대북 정책의 심각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의 도달 가능한 핵무기 소유를 막겠다고 공언하지만 정말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튼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개념은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해상 유류 환적을 미 해군이 제재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막으려 한다면 현재 북한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튼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등으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며 방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동력을 불어넣는 것을 중국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익과 입장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확고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 미화 약 17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제31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북한 마을 단위 통합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기금은 재난관리 예방에 8억 700만 원, 약 69만 달러, 식수위생 증진에 약 47만 달러, 보건활동에 약 56만 달러 등 총 20억 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자금은 태풍 피해가 심각한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마을 단위 피해 복구, 시설 개보수,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자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집행해서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거쳐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와 반도체, 정보기술 제품 등 총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전격 인하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제품이 대상으로 최혜국 대우세율보다 낮게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수입관세율 인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단된 미북 대화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은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본국 송환 시한이 만료됐지만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북 대화가 동력을 이어가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황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정세 완화와 미북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55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현재 중단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국과 중국, 북한에 모두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의 재개를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확고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관계의 계속적인 발전과 역내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아시아에서 나아가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며 양자 관계가 보다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회는 어렵게 얻은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두 나라의 교역과 인적 교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교류가 활기를 되찾아 양국 교역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8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처럼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중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 이어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은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밀리 합참 의장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미국은 어떤 것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Clearly we think that the political solution is the best way forward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에스퍼 장관은 20일 국방부에서 마크밀리 합참의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분명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중 첫 번째 역할로 미국의 높은 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I have two functions here, as I said before.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for the fight and win.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높은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하며 자신은 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두 번째 역할은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외교 경로를 지속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것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iscuss any intelligence or indicators or that sort of thing. We just don't do that. In the public sphere, though, North Korea has indicated a variety of things, and I think you're aware of all those.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Korea is one of those places in the world where we've always maintained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한국은 미국이 항상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던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주한미군의 모토라는 설명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삼각협력도 강조했습니다.
The tripartite alliance, if you will, between Japan,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rock solid. And I think it's prepared to defend.
밀리 의장은 미국은 언제든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회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할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이달 말 개최를 예고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노선을 채택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4차례 열린 이 회의에서 북한은 2013년 핵과 경제 개발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 2018년에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전후해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과 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의 내년 대내외 노선을 이미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원회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책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려는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o he's got to bring in his plan to the party meeting and seek their ratification.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대외 노선과 관련해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한 형식상의 추인을 얻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만장일치 형식을 빌려 예상치 못한 정책 실패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크게 신경 쓰는 세 종류의 청중이 있다며 일체성을 바라는 북한 내부, 압박을 통해 셈법을 바꾸려는 미국, 그리고 동맹 간 분열을 노린 한국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He's got three different audiences. He's got his internal audience where he wants consensu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예상된다며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전원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력 완성 선전에 따른 북한 내부의 기대가 수년간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대내적 지지 재결집을 위해 소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온 새로운 길의 내용
might speculate that some of the more concrete elements of this new direction, this new policy direction.
북한은 그동안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셈법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요소들이 의제로 올라 채택될 가능성이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4월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핵 동결 노선을 채택한 뒤 올해 1월 신년사에서 핵 동결 완료를 선언한 뒤 통해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지가 소멸했고 이에 따라 핵무기 동결 약속을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을 노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두면서 미국의 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조건부 핵 동결 철회를 노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019년 한해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미국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먼저나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장기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북 실무협상이 두 달 가까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시작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미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을 밝혔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약 8개월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지대한 관심을 모은 이 회담은 하노이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상당 부분 비핵화 의지를 보였지만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부분적인 제재 해제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제재 문제와 함께 영변 핵시설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북한은 영변 폐기에 따른 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북 간 견해차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looks to me like the U.S. decided that it wanted to take a bigger step.
미국은 북한이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침묵하던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이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들을 잇따라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에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두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인 전날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23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6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 DMZ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인 6월 30일 판문점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초 몇 분 동안의 짧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고 두 정상은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했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two or three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2-3주 안에 양측 협상팀이 만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재개를 합의한 실무회담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계속 발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실무협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thinks that he has some magic in relatio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만남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9월 9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하면서 미북 대화가 가까스로 되살아났습니다.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측의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이 협상은 8시간 30분 만에 결렬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김명길 대사의 성명이 협상 내용이나 분위기와는 다르다며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다시 만나자는 회의 주최국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대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미 담화와 성명을 쏟아내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동시에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잇따라 진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켈리 크래프트 미국 대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미국은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이해상응에 대담한 결정을 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어떤 길을 택할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안보리 회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도 일축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6일 한국 방문 중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자신이 여기 한국에 와 있고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비건 대표의 북한 접촉 무산으로 북한이 설 2019년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두 차례나 만났고 실무협상도 열렸지만 모두 노딜과 결렬로 끝났고 미북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전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새해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B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활발했던 정상외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올 한 해 북한과의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독자 제재 등을 통한 대북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미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안보리의 전열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지난 1년의 움직임을 오택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한 해 미국의 특징적 대북 제재 전략은 신중한 압박입니다. 올해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 명단 지정은 총 5차례 이루어졌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화염과 분노 시절인 2017년 독자 제재 건수는 8차례였고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미국의 대북 제재는 1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급격히 경색된 미북 관계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지난 3월 21일 재무부가 올해 첫 조치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트위터를 통해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당시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Like I said, the president likes them. They want to continue to negotiat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두 정상은 협상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후 재무부는 네 차례 더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은 올 들어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약 한 달 뒤인 6월 19일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회피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려는 북한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3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재무부는 7월 29일과 8월 30일, 9월 13일 각각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해 발표했고 이는 북한이 지난 7월 25일부터 집중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쏘아올린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로 대응한 것과 동시에 주목되는 건 압박 수위입니다. 총 5차례에 걸친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 지정에서 북한을 직접 겨냥한 것은 군수공업부 소속 해외 파견 북한인 한 명에 대한 지정과 라자루스 등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지정 등 두 차례입니다. 지난해 채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태 국가부의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등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인물과 해운사, 선박,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강화해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활동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건 선박 간 불법 환적과 사이버 활동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핵심 자금줄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지속적으로 이를 경고했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입니다.
Whether it'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or luxury goods getting to Chairman Kim's regime, it doesn't go to the people.
석탄이든 유류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염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6월 영국과 프랑스 등 26개 나라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은 사이버 활동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최소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활동이 올 들어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라며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에린 조 국가정보국 사이버 위협 정보통합센터 국장입니다.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 comes with a variety of
북한의 활동은 비교적 새로운 수단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악의적 행동을 막기 위해 더 알아가야 할 사안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유엔 안보리 내에선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공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시 결정 근거 조선 준수 결의 상황 해제 부분
미국은 현 시점에서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본국 송환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피해 편법 취업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들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시한 만료 이틀 전인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피해 편법 취업한 사례 등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던 강동환 한국동아대 교수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얻어 해외에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신규 노동자를 허용하지 않고 기존의 노동자들을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나 또 관광비자
강 교수는 이들이 해외 노동자에 집계되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의 법망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려진 중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 당국이 도보로 국경을 넘는 북한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issue is contiguous countries, the next door countries, China and Russia, because people can just walk across.
최근 중국 내 소식통은 VOA에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거의 매일 버스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을 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공수항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국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현황을 유엔에 보고한 나라는 송환 시한 만료 시점까지 모두 48개국, 송환된 노동자 수는 2만 6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애초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가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예, 북한 외무성이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관리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망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 정부의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 국무성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라는 자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북조선 같은 인권 유린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느니 하며 망발을 제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 15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강압 채택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든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에 이런 악담질을 한 것은 압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새삼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최대로 예민한 국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미국에 대한 압박과 초조함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데스트로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데스트로 차관보는 전날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도 인권 기록을 비난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So my view is that there's nothing inconsistent with the president trying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들과 관여하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도록 시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협상의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 대부분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지만 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을 지속하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도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심각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정신과 가치, 정의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달 초 BOA에 미국은 북한 내 모든 이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기복이 심했던 올해 미북 관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사 관련 활동이 늘었고요. 또 노동당 조용원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사 분야 활동이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77차례 공개활동을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6번이 군사 분야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관련 활동은 13번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36번에 달한 겁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11월 23일께 서부전선 최전방인 창린도 군부대를 시찰한 겁니다. 당시 군부대를 둘러본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에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해안포 발사는 남북 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해안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어기고 해안포를 발사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입니다.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7월 31일 신형 방사포, 10월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 등 올해 13차례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11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활동 비중을 늘리면서 박정천 총참모장의 수행 횟수도 늘었습니다. 박정천은 지난 9월 북한군 서열 2위인 총참모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박정천은 김 위원장의 방사포 시험 발사와 창린도 방어대 시찰을 수행한 데 이어 12월에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김 위원장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또 12월 4일과 14일 미국을 겨냥해 강경한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군사 관련 활동이 늘어난 것은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제재를 풀려고 했으나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한국의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신형 방사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무려 그 13차례, 한 차례당 보통 두 발 이상 쏘았으니까 약 한 거의 30발을 발사했고, 또 그 현장을 뭐 계속 그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그 지휘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하반기 대미 압박으로서 군사행동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종결될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수행원에도 미묘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용원 부부장은 올해 34차례나 김 위원장을 수행해 3년 연속 수행횟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조용원 부부장은 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조용원 부부장이 북한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룡이나 한병서, 그 다음에 박봉주가 나와서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이상한 지도를 못했다면 내 목이 왔다 갔다 해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당부부장도 김 위원장 수행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현송월은 단 한 번도 김 위원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17차례나 현지 지도의 모습을 나타내 조용원에 이어 수행횟수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연성월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의전 실무를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의전 실무는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환영식 장면을 보면 김여정은 다른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반면 현송월은 검은 치마 정장에 이어폰을 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김여정의 위상이 올라가는 동시에 그 빈자리를 현송월이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월 28일 비엔남 방문 때만 해도 그 이전 책임자는 김창선과 김여정이었는데, 아니면 6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평양 그 순안국제공항에 나타났는데
이어폰을 끼고 왔다 갔다 해야 할 자리에는 이제 현종을 그때 아마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올해 급부상한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동안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외무성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외무성과 최선희 제1부상이 북한 외교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이뤄진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계기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특히 최선희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의원이 됐습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측 배석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선희 제1부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을 책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1월 열린 미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제1부상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hui.
반면 힘을 잃고 이선으로 물러난 인사도 있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2년간 통일전선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핵협상과 대미 대남 관계를 총괄해 왔습니다. 그러나 2월 하노이 미북 협상 이후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노동당 부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완전히 실각한 것은 아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김영철이가 지도록 만들겠죠. 그런데 당에서 아직 부위원장 자리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홍전부 장 자리는 내놨지만 일단 외교부로
이영호
최선이 옮긴 것 같은데 협상의 역량은 협상력은 제거됐다보다 축소됐다고 봐야 돼요.
또 북한에서 빨치산 혈통을 대표하는 최용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이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북한의 경제사령탑에 해당되는 내각 총리도 교체, 임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북한은 또 4월을 기해 2기 국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고 정책기관인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은 당중앙위원회 서기실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등 9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가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에 근거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하는 9개국을 특별우려국에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는 북한 외에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외부인들 앞에서는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1,341건의 종교 박해가 집계됐고 이로 인해 사망자 120명과 행방불명자 9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상황은 끔찍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North Korea is horrible on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국제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스도 올해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하나로 꼽았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 성명에서 종교자유 보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박해와 차별은 세계 각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침해와 싸우기 위해 계속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국무부가 개최한 제2회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탈북 청년 주일용 씨 등을 초청했고 주 씨는 다른 나라 대표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내 기독교 탄압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My aunts, all of my aunts' family, 주춘희, 김철, 김지향, 김성식, all of them.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은 자신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상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와 단체에 맞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마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12월 23일 북한 해군에게 납포됐던 미국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2명이 시신 한구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합니다. 푸에블로호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냉전이 한창일 때 동해상에서 북한 해군에게 납포됐습니다.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납포됐다는 소식은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월 23일 자정 무렵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당시 푸에블로호가 왜 납포됐는지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정에 밝았던 윌리엄 포 주한 미국 대사도 푸에블로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긴급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신랄히 규탄하고 소련을 통한 외교 교섭과 함께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1개월간 28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북 협상 끝에 북한은 1968년 12월 23일 82명의 승무원을 석방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1954년 12월 23일 최초로 인간의 장기 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이루어집니다. 장기 이식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재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 이식해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 행위입니다. 장기 이식의 좁은 의미로는 피부나 각막 등의 조직 이식을 포함해 신장, 췌장, 폐, 그리고 심장 등 장기의 이식을 말합니다. 장기 이식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20년대 일종의 조직 이식인 수혈이 임상적으로 시행됐고 장기 이식 수술은 1954년 12월 23일 쌍둥이의 콩팥을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인간 최초의 장기 이식 수술은 신장 이식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조셉 머레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성공적인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을 집도한 조셉 머레이 교수는 생체 기관과 세포 이식에 관한 발견 공로로 1990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day. You may think, think about what's trying to do to me. Yeah. Think, let your mind let yourself be free.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